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710쪽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효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2,500여 년 전 이야기이기에 낱말들이 생소하고 즉시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어려움 극복하고 하나님의 핵심 진리 깨닫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세상의 근심 걱정들 그리고 인간적인 많은 생각과 논리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어린 나이와 같이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은혜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들로 변화되어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킨 모든 자가 여호와의 집을 다시 세우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일어나니라. 하나님 말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글이 없었기에 인쇄술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에 성경의 한 책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책을 통째로 다 외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컴퓨터라는 게 없었고 계산기가 없었기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머리로 다 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하느라고 기억력이 머리에 있지 않고 다 기계로 옮겨가서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 의도적으로 설교 제목이 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일부터 에스라서를 보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일에는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요지는 1장 1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지난주 설교 제목입니다.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100% 바사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내린 포로 귀환령 때문이었지만은 고레스가 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100%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선지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신 것뿐이었다. 구체적으로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이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세상 역사는 인간의 왕들과 세상의 주권자들에 의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내 국제 정세, 정치 외교 수완, 군사력, 왕들의 생각과 감정과 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천상궁전에 좌정하고 계셔서 자신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지종일관하신 뜻대로 모든 인간 역사를 오케스트레이트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뜻대로 세상의 모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44장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듯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그로하여금 포로 귀환령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고레스 이전에 중동 지역을 제패했던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을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게 한 것도 다 하나님 계획의 일부였다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증거합니다. 에레미야서 25장 9절을 보면 고레스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시키리라. 이 온 땅이 황폐하고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미 다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괴롭히고 605년부터 시작해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잡아오기 시작한 것, 586년에는 아예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신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경고하시고 징계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 역사는 일견 인간 왕들과 다른 주권자들이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다. 성경 66권에 자세히 기록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당연히 내가 쓰는 역사, 내 생각으로는 내 생각과 결단과 의지로 내 인생을 설계하는데 그 역사가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에 부합하면은 나의 삶이 순조롭고 형통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쓰는 역사가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와 충돌하면 나의 삶은 평탄치 못하고 괴로울 것이다.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물론 이 세상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게 나의 삶에 있어서 인과 응보 원칙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 하나님의 원칙을 늘 기억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해서 쓰시는 역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 귀환령 선포하게 하신 것을 보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내용입니다. 5절을 원어의 순서대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5절을 보면 이에 일어났다 하고 시작합니다. 이에 일어났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났다. 누가 일어났다고 하는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예전 남유다 왕국을 형성했던 그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족장들이 일어났다. 또 예루살렘 성전을 고수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어났다.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론의 자손이었던 그 제사장 시족들, 이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구성했던 10개 지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중에 유대인 랍비들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상실된 지파라고 불렀습니다. Lost Ten Tribes라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10개 지파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역대하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린 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유다에 내려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바벨론 유배 생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그 명단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자손들이 소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여기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서 기자는 이 세 지파 사람들을 언급한 후에 곧 동격 표현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신 모든 자, 그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어났다. 누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신 모든 자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격 표현이 아닙니다. 이 세 부족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킨 자는 모두 일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또 레위 지파 사람 아론의 자손 이들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2장 이후를 보면은 곧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일어난 사람들은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10분의 9는 하나님 말씀 듣고 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휘저었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휘저으려고 해도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로봇으로 사용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움직여야 되는데 10분의 9 이상은 움직이지를 않은 거예요. 절대 다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하는가? 여기 목적을 순차적으로 밝히십니다. 제일 먼저 올라가게 하려고 이들을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간다 그러면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휘저으셨다고 하는가? 궁극적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합니다. 지금 고레스가 귀환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갖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또 감동시키셔갖고 돌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돌아가게 하시는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절대 다수 사람들은 유다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입니다. 절대 다수는 딴 데 살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 짓게 하기 위하고 딴 곳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마다 어순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일부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번역합니다. 어떤 어순으로 번역하건 그 직관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고레스의 포로 귀환령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일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6절을 보면 고레스의 칙령대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는 돌아가지 않고 눌러붙어 앉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은그릇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돕고 그 외에도 자원해서 기쁘게 주었다. 그 얘기는 고레스의 칙령 때문에 할 수 없이 준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7, 8절을 보면 고레스 왕도 예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와서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들을 다 꺼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생각하는 게 똑같습니다. 아, 우리나라 신전에서 느부갓네살이 탈취해 온 그 많은 우상들 다 우리에게 돌려주었다 하는 말이구나.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은 자신들의 신이 있었고 그들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 나라들을 다 멸망시킨 후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대표적으로 하나 이상씩 가져다가 자신이 섬기는 신, 마르둑 신, 그 신전에다가 쫙 놓은 거예요. 자신이 섬기는 신이 크게 있고 그 밑에 쫄개 신들을 갖다가 이방 신들을 다 놓은 거예요. 왜? 이 신들은 힘이 없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 우리 신전에 와서 우리 신을 섬겨라 하고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을 다 지금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이 없었기 때문에 돌려줄 게 그게 없습니다. 대신 뭐를 돌려주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많은 금과 은으로 된 접시, 또 잔들, 또 주방 기구들 이런 것들을 다 돌려주는 겁니다. 장꼬지기에게 명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릇들을 하나하나 다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인수했다고 합니다. 인계했다고 합니다. 11절을 보면 여기 NIV 성경과 NLT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유배되었던 자들이, 영어로는 exiles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들을 보면은 포로로 잡힌 자들이라고들 많이 번역하는데, 유배되었던 자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세스바살이 모든 것을 갖고 왔더라고 합니다. 여기 유배되었던 자들이라고 제가 왜 굳이 번역을 하느냐 하면 그게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히브리어 원어 표현으로 골라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저 포로된 자가 아닙니다. 그저 유배된 자가 아닙니다. 에스라서에서는 이게 무엇을 가리키느냐?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자들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유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 사람들은 누군가 처음부터 바벨론으로 유배되지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 이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이거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배되어 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유배되어 갔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포로 귀환령을 내리시자 돌아온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70년 동안 너희는 바벨론에서 지내리라 하셨을 때 70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벨론으로 간 거예요. 가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징계를 달게 받고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 성전을 그리워하다가 포로 귀환령이 떨어지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겠다고 일어난 사람들, 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글 읽으실 때, 히브리 사람들이 쓴 글을 읽을 때 두 가지 원칙을, 기본적인 원칙을 늘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첫째 원칙은 제일 앞에 시작할 때와 끝날 때를 보는 겁니다. 많은 저자들은 시작할 때와 끝날 때 핵심 내용을 중복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 시에서 독특한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빵이 있고 그 안에 레터스가 있고 뭘 잔뜩 있은 다음에 제일 한가운데 햄을 집어넣는데 제일 한가운데 핵심 요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절과 11절이 중복적으로 선포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신 모든 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일어나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그 11절을 보면 유배되었던 자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일어나니라, 끝에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실제로 올라가니라. 킹 제임스 버전과 ESV 성경은 유배되었던 자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수동태로 번역하지만 우리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할 때는 인간의 책임을 덜 얘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는 수동태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과 끝에서 이것을 강조한 에스라서 기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유배되어 와서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신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일어나서 실제로 바벨론을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 아무리 봐도 이게 교훈이 없는 것 같아갖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찾습니다. 여기 봐라. 여기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의 명에서 그릇들을 꺼내주는데 여기 보면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꺼내서 넘겨줬다. 따라서 교회에서 일할 때 하나님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이거를 하나도 인간의 과오 없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찾아냅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은 다 일어나서 일어나고 폼만 잡은 게 아니라 실제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오늘 말씀에서 큰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만은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통이 시큰했을 겁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눈물을 흘리고 또 감격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당시 일생일대의 대결단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인생 최대의 모험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남유다 왕국은 수도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완전 폐허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50년 전 바벨론군이 쳐들어와서 성벽을 다 헐고 왕궁과 모든 집들 다 불사르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불에 타서 자취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잿더미, 돌, 무더기, 잡초들밖에 없었고 사람도 거의 없고 귀인들과 장인들과 건강한 사람들과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없고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벨론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포도원이나 돌보고 너희는 농사나 지어라 하고 남겨놓은 비천하고 가난한 백성들 소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금 바벨론에서의 삶은 꽤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 3차에 걸쳐서 처음 바벨론으로 잡혀왔을 때는 삶이 정말 슬프고 괴롭고 비참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현지 삶에 잘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애도 낳고 집을 사고 장사를 해서 성공도 하고 바벨론 사람들 친한 친구들도 많고 바벨론에서 인정받으며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벨론에 정착하기 전에 포로 귀환령이 내렸다면 두말하지 않고 즉시 모두 돌아갔겠지만 이제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고레스의 포로 귀환령은 No thank you 였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은 시편 126편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고백은 정말로 경건한 고백인데 그것은 아주 극소수 돌아간 경건한 유대인이 했던 고백입니다. 역사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5%에서 맥시멈 10% 이하의 사람들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장을 보면 1차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 약 그 4,287명이 제사장이었고 성전에서 모든 자비를 하는 레위인은 고작 341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성전에 모든 자비를 하는 레위인이 이만큼 있으면은 제사장은 요만큼이 정상인데 제사장은 이렇게 지금 4,200명이 넘는데 레위인은 340명,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만 돌아갔다는 거예요. 80년 후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2차 귀환단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에도 레위인은 겨우 38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에도 레위인들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일조 드리는 것 그거 갖고 먹고 살아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일조를 내야죠. 그러니까 레위인들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일 좋은 부분 빼놓고 나머지 가장 좋은 것은 다 받아서 먹고 살았기에 제사장들은 당시 경제에 상관없이 꽤 먹고 살았는데 레위인들은 그렇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성전에서 섬기다가는 굶어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곳 바벨론에서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불편함이 없이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포로를 돌리신 것 시편 126편의 고백입니다. 고레스의 포로 귀환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대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가장 큰 기적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외국 민족들 잡아와서 노예로 삼고 있었던 어느 강국도 아무 보상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웃돈을 줘가면서까지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하는 나라는 전무후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큰 대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 대사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 그것은 곧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일군 번창하는 사업 또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 그곳에서 사귄 많은 영향력 있는 친구들 또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바벨론에서만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 문명생활 이런 것들의 이익이 안락한 삶 이거 다 뒤로 두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시온을 향해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수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곳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모든 삶이 어려웠습니다. 학계서 1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산에 사람과 육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가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산도 없었습니다. 포도주와 기름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먹고 살 곡식조차 없었습니다. 집을 지을 것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최악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사마리아 사람들 자신들이 사람같이 여기지 않던 자신의 사촌들입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방민족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 보수하는 일을 계속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유대인들을 모함하는 편지를 써서 공사가 중단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보수하면서 한 손으로는 칼과 창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벽을 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소수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실 때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오늘 말씀의 큰 의미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가장 큰 두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나 두 사건을 들 겁니다. 첫째는 430년간 지긋지긋한 노예 종노릇을 하다가 출애굽한 사건. 둘째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노릇을 하다가 출바벨론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 살 때는 지긋지긋한 삶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거 노예로 쉬는 날도 없이 계속 채찍을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셔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주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다 가르쳐 주시고 나는 이제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됐다, 세상에서 누구도 두려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가셔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이들이 전혀 수고해서 쌓지 않은 성벽이 잘 쌓여 있고 그리고 수고해서 가꾸지 않은 밭과 과수원과 모든 것 다 있고 풍성한 땅들,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고 그거를 주신 거예요. 지상 낙원을 주셨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던 사람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만을 섬기고 나를 경외하면 너희가 이 모든 축복 지속적으로 누리겠지만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처럼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은 나는 너희 징계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서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세 가지는 다 한 거예요. 너는 여자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 얘기는 은과 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은금은 다 모아 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너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애굽으로 가서 말을 사오지 말고 전차를 두지 말라.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러는데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그런 것들을 많이 갖춰놓고 그 말들을 두는 성들을 따로 주고 또 마차를 두는 성들을 따로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찢으신 거예요. 찢어갖고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제사장과 레위인들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워낙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레위인으로 세우고 자기들 멋대로 장막절 남유다에서 지키는 것보다 한 달 뒤에 또 지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회유하시고 하셨지만 말을 듣지 않자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십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모든 백성들을 다 잡아가고 그 나라에는 딴 백성들을 집어넣어서 아예 나라가 존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희 남유다는 정신 차리라 말씀하셨는데 남유다도 똑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에는 바벨론 왕을 일으키셔갖고 그 아수르 왕을 치시고 이번에는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가게 하셨는데 완전히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남은 그루터기만큼은 나무 자체는 잘라갖고 다 없애버릴 수 있어도 그루터기는 남기셔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70년이 차면은 너희 분명히 돌아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남유다 백성이라면은 보로 귀한 영이 내렸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드디어 이루시는구나 하고 돌아왔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 나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에 가서 살고 보니까 삶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살 때는 아무것도 별로 없었는데 바벨론에 오니까 온 세계의 문명, 문화 이거는 다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나게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돌아가냐 한 겁니다.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분명한 교훈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구약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 이것도 다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그 감격이 큰 거예요. 아주 기쁘고 즐겁고 눈물 흘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감격이 식습니다. 식어서 교회에 다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를 않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 성경적인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여기 북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나 세상에서 나도 어떻게 좀 해볼까 명예, 권세, 부, 즐거움 이거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좀 누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즐거운 삶에 빠지는 거예요. 항상 즐거운 삶에 빠지면은 하나님 믿는 것이 점점점 뒷전으로 가게 됩니다.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없다 그러고 공부하느라고 정신없다 그러고 집 마련하느라고 정신없다 그러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갑니다. 우리 분명히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좀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언제서부턴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마음이 부담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바벨론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걸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을 휘저으시지만 오늘 예, 구약 표현을 빌리면 감동을 주시지만 오늘날 표현으로 옮기면은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우시지만은 우리는 바벨론에서 떠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10분의 9 이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소수 떠난다고 하더라도 교회로 오는 목적이 다릅니다.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사업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옵니다. 괴로워서, 외로워서, 교제하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휘저으셨는가?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이것도 엉뚱하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없으니까 교회 세우기 하기 위해서 NO!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여호와는 건물에 거하시지를 않거든요. 너희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모임이 바로 나의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건물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셨던 곳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뭔가 여호와의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는 오늘날 건물들은 멀쩡하게 세워져 있지만은 사실은 실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은 다 허물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얘기. 영원 불변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의 집을 새로 세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서 오기 때문에 여호와를 온전히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집을 다시 세우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들이 많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열 지파는 이거는 상실된 지파라고 이미 그렇게 판정이 났고 남은 두 개 지파 가운데서도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10분의 1도 안 됐다. 그러기에 성경은 계속해서 청함을 받았다고 전부 다 택함을 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았다고 택함 받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애시당초 출애굽시켰던 목적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면서 다음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우리를 허락하소서. 여기 출애굽기를 보면은 수많은 곳에서 열 개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곳곳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왜?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가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할렐루야 하고 너희 멋대로 살아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예배하기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가 꽤 긴 책인데 전체 3분의 2 이상이 이 예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끌고 나오는 거는 별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끌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되 성막 짓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고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시고 온통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잠깐 가서 오래 살았는데 왜 거기에서 우리를 다시 또 나오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바벨론에 살고 있는가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휘저으실 때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라고.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을 하나하나 떠나야 됩니다. 오늘 교독문에서 고백했듯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구역 예배 드리는 게 3일 예배 드리는 게 영화관 가서 하는 것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사야서 58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의 백성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이렇게 불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어느 교회를 가게 하시든지 가게 하시는 목적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불완전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세워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에 눈을 고정하고 그것을 묵묵히 해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을 복되게 하는 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어도, 아무리 악한 사람을 붙여주셨어도 나와 같이 있는 동안 이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게 나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수룹바벨이 1차 귀환단의 단장으로 와갖고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80년 후에 2차 귀환단 에스라 학사가 데리고 와갖고 영적인 회복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단 이끌고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우리 어느 교회에 가든지, 여기 살다가 어느 교회에 가든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는 자다. 어떤 사람은 수룹바벨과 같은 자격으로, 어떤 사람은 에스라와 같은 자격으로,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와 같은 자격으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6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 요만한 거 뿌렸는데 기쁨으로 큰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낭비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큰 기쁨으로 거둡니다. 왜? 제가 뿌린 씨 때문에 몇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 몇 사람이 씨 때리면 또 몇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나와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단을 거두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편 126편 우리 읽은 거 기억을 하시면은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리소서. 나는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는데 나와 같이 똑같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다가 바벨론에 팍 거기서 주저앉아갖고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세상에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걸 모르고 희희낙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돌리소서. 당시에 와디 말라붙었던 강에 그 비가 내리면은 폭우처럼 몰고 오듯이 그들도 회복시키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원하옵기는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여호와의 집을 세우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다 하는 것 자신에게 다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지만은 그때 그 은혜를 물리치지 않을 때 우리 모두 우리가 어디 교회를 다니건 그 교회를 복되게 하는데 크게 사용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하신 말씀 믿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휘저으셔도 감동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두터워진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시되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즉시 아브라함과 같이 일어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에 길이 평탄치 않지만은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기에 두려움 없이 떠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교회에서 어떤 역할로 섬기든지 늘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을 복되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